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이 1차로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나서 키프로스 섬의 전도를 마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인 밤빌리아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또 이제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 이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마가 요한은 할례와 율법에 대한 그 말씀으로 확인되는 확고한 믿음 없이 그동안 이제 성장하면서 익숙했던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율법주의적 삶의 습관과 태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심으로 변화된 이 바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복음전도 사역과 이제 부딪히고 그 저항감을 가지면서 결국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도중 하차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가치를 배우고 있고 또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함께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생소하게 처음 만나는 공동체로 갈 때 또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와는 많이 다른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때 자기 자신 안에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는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서부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들이 뭐 한국에서는 뭐 게을렀고 뭐 많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겸손해하고 굉장히 초보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뭐 신앙의 스타일이나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가치를 따라 함께 약속한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막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담겨져 있던 그 익숙한 습관과 또 이전 교회에서 배워온 어떤 그 가치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생기는 이런 충돌, 이 갈등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라고 그럼 깊이 좀 이 되돌아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함께 동역자의 길을 서거나 또는 오히려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물론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성경적인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심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을 통해 보는 갈등이고 또한 초대교회 새 언약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기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들이 바울의 선교 여정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그 유대교들과 부딪히는 부분이었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함으로 바울을 의심하거나 또 바울의 선교에 협조적이지 못한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런 초기 선교의 갈등에 대해 잘 우리가 좀 이해해 가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갈등으로 결국 마가 요한은 도중에 하차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전도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도 험하고 강도의 위협도 있는 그 타우르스 산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갑니다. 시리아에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여기는 같은 안디옥이지만 비시디아라는 곳이에요. 다른 곳입니다. 여기저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이름이 있는 거는요. 마치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헬라 도시를 세웠듯이 이 셀루크스 왕국의 경우도 그들이 다스리게 되는 지역 곳곳에 자기들의 왕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는 그 이름의 도시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안티오쿠스라는 말이 안디옥이죠.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이 셀루크스 왕국의 핵심 수도였었고 소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거의 전 지역을 통치했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 이름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이 그 타고 넘어온 타우루스 산맥은 이 지중해 연안과 평양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에그리디르 호에서 동쪽에 유프라테스강 상류 유역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뻗어 있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등뼈를 이루고 있죠. 터키는 전 지역의 평균 높이가 해발 1132m의 산악국가인데 국토의 5분의 1만이 해발 500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폰투스 산맥이 있고 남쪽에는 이 타이루스 산맥이 솟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로 뻗어 있는 타우루스 산맥은 동부에 있는 그 이 질로다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은 대부분 이제 해발 한 3,000m에서 3,700m 정도 솟아 있습니다. 또한 타우루스 산맥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남쪽 산에는 작은 나무라도 좀 있는데, 근데 반해서 북쪽에는 거의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산에는 바위와 돌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산을 넘은 건데 한 번만 넘은 게 아니겠죠.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또 이 산을 넘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전도 여행이기보다 거의 전투에 가까운, 아주 그냥 그 전쟁을 위한 행군에 가까운 어려운 길이었죠. 그러니까 13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곧바로 이제 이런 사역의 일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말씀으로 준비된 후 그가 이제 선교 현장에 섰을 때 이렇게도 험난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듯이 이제는 거꾸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산맥 어떤 지형을 가리지 않고 넘고 넘어 그것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사역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해서 전해줬지만 사도바울의 설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유대회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이제 그 복음 전도하는 그 설교가 기록됩니다. 그의 설교는 역시 역사를 훑어내리는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설교가 선포될 때 그 다음 주에도 뭐 우리가 설교를 부탁을,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설교 부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더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6절을 참고하면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돼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회당을 세워놓고 유대교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전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아마도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율법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방족 속과들과는 달랐어요. 이방족 속들은 거의 뭐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니 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 그래도 좀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이방 신들이 지니는 그 성적인 의미가 담긴 상징물들의 그 천박함 이런 걸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게 특이했었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음란과 퇴폐적인 술잔치 이런 것들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 영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중시하고 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일부 일처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이 좀 닮고 싶은, 그 하나님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이 가는 곳곳에서 그런 율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이방 세계에 주류 사회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중심을 잡아가는데, 로마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을 그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까지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이 가정에는 안식일 촛불이 보편적으로 켜졌었다. 그렇게 또 역사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같은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의 풍습이 점차 보편화돼서 로마인들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먹혀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할 정도였죠.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무려 10%인 700만이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봐서 세네카의 이런 염려가 단순히 기우만은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력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늘 모여 있을 것인데 이들이 이제 BCD의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됐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일에는 44절을 참고하면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마도 그동안 회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시기가 이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일단 반박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지만 또한 언제나 그곳에는 더불어서 반박하고 방해하고 더 나아가면 박해하는 것까지 그런 게 뒤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방해와 박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같은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계속 거절을 당하거나 특히 이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 또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베드로가 전할 때는 다행히도 3,000명의 사람들이 전도됐지만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는 3,000개의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함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경우도 많은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충 사는 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가 튀어 보이는 거예요. 너만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명의 현장의 현실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내가 지금 삶에서 겪는 그런 현장이라고 여러분 하더라도요. 그럴 때 좀 실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참된 빛을 발할 순간이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반박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먼저 언약을 맡았다고 하는 너희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들 스스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짓들을 하니 거부하고 거절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46절을 보면. 그래서 48절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유대 이 회당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곳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결국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분께 하거늘.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미리 택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교도들의 위협과 살해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았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그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대적과 방해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복음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거기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이제 스스로 꾸준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자들의 이 말이, 이 사도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거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 여부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는 삶. 그게 성도로서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복음을 그래서 바르게 전하고 또한 연결된 생명을 세워나갈 때 적극적인 환영보다는 입을 닫게 하는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서 부딪히는 많은 영적인 충돌들이 있을 겁니다. 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조롱을 느끼기도 하고 뭐 말은 내내 그러지만 또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며 무시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불가능해 보일 정도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변화의 정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이제 2025년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셀스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뭐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 먹이고 다른 성장의 길에 서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두 사도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관계 속에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그 와중에도 그곳을 쉽게 떠나지 않으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성령은 그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 그 도시 속에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4장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동안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바른 복음의 길에 서게 되니까 또 욕심의 뿌리를 둔 그 악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을 피해 나와서 다른 도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도망을 쳤지만 도망자로 살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갈 때 복음이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퍼져가게 됐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위협, 뭐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갈 수 있으나 그러나 도망자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 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 있지만 위협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그곳에서 도망자로 살지 않고 전도자로 산다면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땅끝으로 전파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을 죽이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갈 때 이곳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목격한 그 지방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르면서 저들의 신의 이름이죠. 그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선 신이 정말 살아계신 어떤 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치유를 행하는 것을 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저들의 친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상황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뭐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뭐 아이돌이라는 애들이 많은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앙을 받듯이 뭐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데 그런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는 달리 이런 놀라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고 막 칭찬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 야망과 야욕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큰 교회당 만들어서 이름 날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을 추앙하고 제사하려는 이걸 막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사실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직접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게 될 때 그 통로가 된 이 사역자들이 그게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걸 보면 결국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순종하는 자신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통로가 된 사람을 신처럼 모시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시기의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죽었던 그 헤롯 아그립바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고 각성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자의 말이 온전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령님이 직접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가십시다. 자, 이렇게 저들이 도망친 곳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려워 도망자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는 전도자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네. 그러니까 그가 지나왔던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쫓아온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 죽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은 이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 자신들처럼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말씀의 뿌리를 든 바른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금세 그냥 세상의 유행과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들이 유대교도들이 선동하는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이제 죽음의 지경까지 간 겁니다. 돌로 친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제 돌 맞아 죽은 줄 알았겠죠.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지는 않고 기절한 것 같아요.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돌에 맞았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돌이 날아와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더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잘 감당하던 사역도 순식간에 집어치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생명을 섬기는 사역이 이게 지금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역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이전 정신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사역지를 떠나는 그게 아니고 바울처럼 끝까지 뭐 그거는 저 사람들의 반응이고 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 자유주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니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변의 말과 그런 어떤 행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21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1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달콤한 것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저항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머물러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돈방석에 앉고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세상 사회와 사람들의 거친 방해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가는 길에 우리가 굳게 서서 각자 이 보내를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빛을 비추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사명이다, 부르심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부터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처한 현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강력하게 외치고 또 이 길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일한 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름 타고 가는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는 걸 온전히 알리는 게 진정한 복음 전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이 전도를 하며 거쳐갔던 도시를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거슬러 나오면서 더베에서 뭐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로 이제 거꾸로 나오면서 복음 앞으로 나온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면서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리더를 세워서 이제 교회와 성도를 맡기고 이제 버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지역인 그 처음 떠났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죠. 자, 이 과정은 약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데 또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이런 선교의 여정을 잘 살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바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더더욱 분명한 건 성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처럼 현재 험난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호주나 또 한국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곳으로 우리 지금 축복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단지 회당, 뭐 교회로 잘 모이고 흩어지는 뭐 교회당만 왕복 운동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넘어서야 됩니다. 유대교도들도 율법주의라고 할 정도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보고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입교를 하는 열매를 보았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면은 분명 세상의 삶에 질린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이 성도의 삶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런 유대교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결국 닮고 싶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종교 굴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좀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복음과 성경,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또 썩고 부패한 종교의 연기가 나기도 하겠죠. 향기가 나는 곳에는 생명이 모이지만 연기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생명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영, 하나는 적대감이죠. 어떤 반응이 오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거침없이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 백성다운 삶의 가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내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믿고 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늘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또는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입을 닫고 전하지 않는 묵묵부답의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해도 율법대로 살고자 할 때 이방의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여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썩은 냄새와 연기를 풍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환영의 박수가 오던 죽이고자 하는 적대감이 오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의 진심만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의 길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복음의 빛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